예,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이 성경을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성경 66권이 그렇게 순서를 따라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편지를 읽어도 이 순서를 맞춰서, 책을 읽어도 페이지를 맞춰서 읽어야 그 내용이 온전하게 이해되는 것처럼 이 성경도 그런 역사의 순서를 따라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특별한 뭐 신학적 훈련과 다른 게 아니어도 바로 하나님의 살아오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이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까지 좀 왔습니다. 총 39번째 지금 강좌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출애굽기 9번째 시간으로 18장과 19장 출애굽기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그 홍해 도하 이후, 그러니까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후 그 여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처음이 마라라는 곳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엘림으로, 그리고 엘림에서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에 이르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르비딤에서 이제 물이 없어서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됐었죠. 또 더불어서 또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공격을 해서 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근데 고 이런 이 믿음의 이 길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이 길을 통해서 만나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들이죠. 하나님과 동행해 가고 있는데 물이 없고 식량이 없고 적이 쳐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인격적 관계 가운데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교회에 들어올 때, 예수를 믿을 때 다 자기 기대와 자기의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처음에 믿기 시작하기 때문에 대체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홍해를 건너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는 동행하는 자요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신뢰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 이후의 이 여정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을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살펴가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성도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잘 묵상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18장을 보면 이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절을 보면 모세가 아내를 자녀와 함께, 그러니까 같이 출애굽의 여정에 나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이 장인 집에 그냥 두고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처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같이 출발을 하긴 했죠.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자녀들 게르솜, 엘리에셀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이 아들의 할례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이끌어 이집트로 가게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모세를 죽이려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었죠. 그거는 뭐 모세의 그 어떤 그 모습보다 아내였던 십보라의 그 문제였다 그랬습니다. 당시 할례 문제 때문에 서로 뭐가 많이 꼬여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관계 있었었던, 그래서 아마도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십보라와 자녀들은 그냥 장인 집에 내버려 두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혼자 그 길을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뭐 두 달 정도 됐겠죠. 갔다가 돌아온 그 시간이 그 정도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민족을 이끌고 와서 모세가 아주 굉장히 정신없이 그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나서 모세가 자기가 그 이 두 달 가까이 겪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증을 듣고 이 장인이었던 이드로도 하나님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은 아직도 모든 신이라는 걸 운운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신 되심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죠.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여러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하나의 제사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고백을 볼 때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고 했으나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은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통신이 발달되지도 않았는데 막 주변으로 다 퍼져나간 겁니다. 소문이. 그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요 자기 증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스스로를 전도하시고 계시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어쨌든 그럴 때 장인 이드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가 들었고 그래서 이제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모세는 홍해를 건넌 후에 온 백성들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공동체고 함께 나오니까 뭐 서로 새로운 길을 가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 저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저런다, 저 사람이 어쩐다, 이런 이 충돌들이 많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백성들의 중보자가 돼서 이제 막 재판도 하고 또 민족들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장인인 이드로가 봤더니 이러다간 다 죽게 생긴 거죠. 모세도 피곤해서 힘들어서 바르게 하지 못할 것이고 백성들도 모세 한 사람 앞에 가서 그 재판받겠다고 쭉 서 있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모두가 다 지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좀 더 지혜롭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요.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것을 들어보면 뭐였냐면 백성들을 교육하라는 거였습니다. 백성 전체를 교육하고 그리고 좀 사람을 세워라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열심히 자신의 몸이 부셔지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자세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딜 가든 간에 열심과 충성을 가지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말씀대로 보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만 알고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을 하라라는 겁니다. 교육을 하라는 것과 둘째는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네가 다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눠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대로 말하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런 법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강단에서는 그리고 셀에서는 가장 우리의 우선되는 모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난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교육하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이들 같은 거 유치부 그리고 틴스 그룹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자라가는 곳곳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우니까 쉬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들을 어떻게 해서든 바르고 그리고 빠르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을 세워나갈 때 봤더니 어떻게 또 충고를 하냐면 그 사람을 세울 때,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기준을 이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 가운데서 유능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며 진실하고 또 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이득 얻기를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이유를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고 또 우리가 2009년, 19년을 할 때 이런 사람들로 리더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들이 오늘 이 사실을 잘 듣고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 나눌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울 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냥 답을 주고 물고기를 잡아주고 요리한 걸 주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고 사람들에게 고기를 찾는 법, 또 고기를 잡는 법, 그리고 고기를 요리하는 법, 그리고 고기를 대접하는 법 이렇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세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건 각 개인이 하나님이 뭔가 사명을 맡았을 때 내가 가져야 되는 내 자세고 내 태도고 내 마음의 그런 어떤 준비인 거고요.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게 우리가 열정을 쏟고 충성을 쏟을 때 가장 최고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 이 교회가 사역을 해갈 때 가장 우선순위로 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거. 그래서 함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 혼자서 또는 리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사역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모세가 한 명 있는 것보다 모세 같은 사람이 열 명 있으면 더 낫잖아요. 열 명이 아니라 백 명이 있으면 더 낫지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모세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 교회 세우리 다 같이 있을 수 있다면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아는 리더들이, 직분자들이, 목사와 같은 자들이 한 여기서 30명, 50명, 100명이 된다면 훨씬 온전하게 우리가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고 함께 한다. 사실 이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은 건데요. 우리 현장을 통해 알듯이 사실 사람을 세우고 함께 한다는 거는 불편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혼자 하는 게 훨씬 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느낌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혼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덴에서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돕는 자로서의 여자를 이렇게 세워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때로부터 서로 돕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기관이 바로 가정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은 너무나 오늘 이 시대에는 이 가정이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라는 것,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아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위해, 그러니까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기초 공동체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주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존중을 받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각기 자기 위주의 개인주의가 돼서 자기 외에는 전혀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유익한 것만 자기 편리 위주로 살아가는 건 이거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헌신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충성과 또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함께 살려고 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 굳이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이드로라는 장인을 통해서 굳이 그 이야기를 한 장, 성경의 그 3,500년, 6,000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한 장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참 깊이 새겨서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인류 사회가 발달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회가 편리해지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함께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는 뭐 혼자 집안에서 살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하고 발달된 세상이 됐죠.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이제는 교회당의 의미도 점점 중요한 핵심을 잃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집에서 리모컨 하나로 뭐 전 세계 유명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영상이나 설교들을 쉽게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는 사실 불편을 감수하고 서로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가치가 없어집니다. 불필요하고 불편합니다. 오히려 혼자서 조용히 집에서 예배드리고 사람들과 괜히 부딪혀서 감정적으로 상처 입고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설교 듣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죠. 뭐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그래야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고 점점 더 이것은 심각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런 것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고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창조로부터 하나님은 홀로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가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불편해도 먼 이곳까지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섬겨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볼 때 불편한 삶은 우리는 일부러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이 자꾸 편리 위주의 세상이 된다고 한다면 편리 위주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좀 편하자. 지금 당장, 그러니까 지금에만 꽂혀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미래에 대한 대책, 미래에 대해서는 게으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심이 먹히지 않고 편리 위주의 세상이 되면 결국 우리의 역사를 통해 볼 때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이 거꾸로 우리를 역습해서 인간들을 더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지 않을 때 그것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큰 재앙이 돼서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자연을 보십시오. 이 자연의 역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편리하게 쉽게 살아왔지만 이제 그 자연이 거꾸로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잘 지키고 불편해도 우리가 보호해야 됐던 것들을 무관심했고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은 것도 그 이유 아닙니까? 흉년 때문에 내려갔는데 거기 가서 음식을 보고 식량을 보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일단 배부르고 보자. 사람이 살아야 뭐 그래도 뭘 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세월이 3,400년이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한 나라의 노예가 되고 노예를 넘어서 이제 불과 50년, 100년 안에 민족의 씨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죽음의 상태로 이른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잘 생각해보면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지금처럼 혼자서 얼마든지 집을 나오지 않고도 배달에 시켜 먹으면서 뭐 인터넷에 뭐 하면서 다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자연재해가 크게 한번 일어나서 전기라도 한번 끊기는 날에는 이건 완전히 감옥이 되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기 들어오겠지, 물 들어오겠지 그러면서 아마 그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3-4일만 있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치 혼자 사는 것이 굉장히 편리한 사회고 그것이 마치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 앞에서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사람이 함께 살아가야 되고 함께 해야 하는 일에 힘을 모으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것은 거꾸로 우리에게 우리의 수명을 단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 재수 좋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결국에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함께하고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건 사실 불편하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인정할 건 해야죠. 그래서 혼자 예배드리고 조용히 물러나와서 나 혼자 또는 내 가정과 함께 나 우리 가정만 함께 뭐 하나님 앞에 양심에 찔리지 않게 살면 더 편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볼 때 어떻다고요?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가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자녀 세대는 무너지고 말 거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나는 내 자녀만 키웠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죽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가 정말 대대손손 아주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옛부터 농부아사 친골종자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농부들이 씨앗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릿고개라고 그래서 정말 겨울 지나고 그 아무 식량도 없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 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부아사 친골종자.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종자 씨는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해마다 수확한 곡식 중에 일부를 골라서 창고에 따로 소중하게 보관을 하고 그리고 이듬해 햇살이 따뜻해지면 어김없이 또 그걸로 파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 씨앗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것을 정말 자기 목숨이 죽어도 이 종자 씨는 없애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농민들이 이 자연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지혜를 배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죠. 불과 40여 년 만에 현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극도로 발달한, 급속하게 발달한 이 과학 발달과 함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해마다 봄이면 농민들이 자기가 준비한 종자를 갖다 심는 게 아니라 종자 기업이 있습니다. 종자 씨앗을 파는 기업. 이런 기업이 생산한 씨앗을 사기 위해서 시장으로 사러 가는 거예요. 그 종자 씨앗은 자신이 끼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종류인지 어떻게 좋은 건지 어떻게 나쁜 건지도 모르는데 할 수 없이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는 것 외에는 씨앗을 구할 방법이 없는 그 현실이 지금 농민들의 현실인데 왜 그렇다고요? 종자 씨앗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그 이 각 나라마다 이 종자를 보존하는 그 일들을 굉장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늦게 깨달아서 지금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하면 반도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 종자 씨를 지키지 못해서 어떤 거예요? 다국적 GMO 회사들에 의해서 국민과 나라의 생존권, 이 나라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와사 친골 종자라는 말에는 바로 현재에 급급해서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라는 내가 비록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지 몰라도 이 종자를 지켜야 내 자녀가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도 똑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18장에 말해주는 게 바로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농부와사 친골 종자란 말을 그래서 저는 교회 아사 친골 종자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게 또 다른 모세를 세워가는 그 종자를 세워가는 그 일들이 지금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여러분이 쉬운 길을 찾으면 그냥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교제 나누고 셀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 쉬운 길로 갖고 가다 보면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종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에 휘둘리고 세상 문화에 휩쓸리고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교회가 세상화되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질주의,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온 교회를 파괴 직전으로 몰고 가는 게 지금 오늘 우리 교회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면 사실 교회 생활이 쉽고 편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셀로 모여서도 그저 오늘은 네가 음식 준비하고 내일은 내가 준비하고 다음 주엔 네가 뭐 먹고 가고 오늘은 이거 먹으러 가고 저거 먹으러 가고 그럼 편치요. 돈만 좀 있으면 아주 그냥 뭐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 쉽고 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코 그거는 온전한 성경적인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편해 보이고 편리해 보이는 것이 결코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품은 사람, 모세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진심을 품은 이 모세, 이 모세와 같은 제2의 모세, 제3의 모세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린 툭 하면은 무슨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가 다 한다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굳이 이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할 거 뭐 있습니까? 모세가 왜 필요합니까? 혼자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상한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광야에서 물을 터뜨리시고 하시는데도 사람을 세우고 이런 일들은 누가 하도록 한 거예요? 사람이, 성도가,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듣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이런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이 공동체를 같이 감당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게 개인이 아니에요. 모세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은 이 백성들은 모세의 나라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분명히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바벨탑 이후에 다 흩어졌던 그 백성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산, 목숨 주고 산 그런 생명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장인 이들의 충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한 목사의 교회나 특정한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이유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로 모여서 이 예배로 모여서 이제 2월이면 우리가 세를 시작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연락하고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2019년을 우리가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 분명히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또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10년이 넘게 ECT 속에서 지금 이 일을 이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잊지 마시고 2019년 안에 다시 시작하는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우리 리더들, 인턴들,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우리가 마음 앞에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연세가 있던 간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채우고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외가 없어요. 열외가. 하나님의 나라는 군대, 군함과 같아요. 군함. 유람선이 아니에요. 유람선은 그 이 선장과 몇몇 그 운전하는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하는 그러면 살아가는 데죠. 남은 다 즐기고 먹고 놀다가 보면 목적지까지 오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군함이에요. 이 교회 속에 어린아이 하나로부터 누구나 다 백세 먹은 노인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가지 않으면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는 게으른 삶을 사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걸 수 있어요. 정말 사람을 세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저쪽에서는 배짱이처럼 띵가띵가 놀면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나쁜 것은 안 했는데 하나님의 뜻 앞에 가지 않는 그거 하나만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자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18장이 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영적인 삶, 구원 그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잘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네 번째 부분입니다. 19장에서 24장의 이야기가 될 건데요. 이제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홍해 도하 후에 마라, 엘림, 신광야, 느비딤을 걸치면서 이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1차 집결지와 같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려고 했던 것은 북쪽이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이 전혀 반대쪽인 남쪽으로 이 끝으로 남쪽 끝으로 이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한 달수로 따져보면요. 3개월의 여정을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개월이라는 거는 90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원문을 놓고 보면 출애굽 후 세 번째 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70인력과 유대전승에 의하면 이때가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냥 3개월이 되던 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의미로는 같을 수 있어요. 3개월째 되는 날, 그러니까 3개월이 꼭 채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첫째 달 중순에 출발을 했죠. 첫째 달 중순에 출발했습니다.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15일에 출발을 했으니까 신광야까지 그때 30일이 걸렸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보면 시내산에 도착한 때 그러니까 세 번째 달 첫날이니까 뭐 15일, 16일 정도 걸린 거죠. 그럼 총 45일에서 46일 정도 걸려서 그래서 지금 그 이집트 그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고자 하는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로 이것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가 이 기적을 보라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라 그러니까 다 나에게 오라 그걸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시내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끄는 그곳으로 이끄시고자 그 과정을 거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그곳까지 나아가. 지금 사실 잘 보면 또 이제 시내산은 참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기준이 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근데 여기도 끝은 아니에요. 여기서 또 가나안으로 나가는 그 여정이 있고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사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대부분들은 우리가 이것을 착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기준에서 이제 떠난 거예요. 이집트 세상의 기준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겨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고 결국 그 하나님의 기준이 등장하는 게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 죽음의 땅 이집트에 구원하시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약속하시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이 시내산 약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냐, 저주를 받냐, 어렵냐, 쉽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전부 여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 약속대로 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의 역사가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시내산 약속을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 볼 때 십자가만 보이면 안 되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그 죽음을 볼 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회복인데 복음의 핵심이 그냥 예수님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오셔서 이곳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신 일, 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 일을 다 이뤘다고 가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소개하고 알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만나게 한 이거는 관심이 없고 십자가와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 구원의 구원잔치에만 만약에 우리가 눈이 팔려있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진심을 볼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목적도 그렇게 보면 어떤 거예요? 어떤 뭐 율법주의를 통해서 이걸 잘 지키면 뭐 구원을 받고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아시겠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시내산에 율법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관계, 하나님 나라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와 예수님이 연결해 주는 하나님으로까지 복음이 나아가질 않으니까 전부 구원의 문제에만 그렇게 얽혀매여서 뭐 구원파가 나오고 이상한 이단들이 나오면서 성도들이 분명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으로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듭남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늘 지금 하나님이 마라와 엘림과 신광야와 해서 계속 그 관계를 알려주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내가 잘 된 것 같고 아니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잘못 자라온 우리 교회 모태신앙 애들 보면 그런 때가 많아요. 자기가 세상에서 막 잘못하다가 뭘 잘못하면 뭐가 일이 꼬이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그래가면서 그러니까 전부 이게 처음부터 이 가치가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약속은. 근데 지금 이 내용이 우리가 보면 좀 지루하게 느낄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각오를 하시고 한 번 이상 천천히 정독하면서 이 시내산 약속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성경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9장까지는 잘 와요. 어쨌든 역사적 과정이 있으니까 재미도 있고 잘 오는데 시내산에 들어가면 안 나와. 다 거기서 죽어 그냥. 그리고 그냥 마태복음으로 신약으로 슉 날아갔다가 우리들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또 이제 3분 있다 차트 같은 게 쫙 나오니까 이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럼 내년에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거기를 건너가서 읽는 사람은 이게 지금 역사적 흐름을 전혀 모르고 읽어가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자꾸 이렇게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세 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는다고 그러죠. 근데 세 장을 읽는 사람 봤습니까? 물론 있긴 있죠. 근데 대부분 못해요. 그 세 장을 하나 못 펴요. 그나마 한 장이 한 뭐 몇 구절 안 되는 시편의 짧은 구절을 하면 너무 좋아하다가 가장 긴 구절 같은 거 만나면 한 장도 못 읽고 덮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 중요성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용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고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어떡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게 되고 성도로서 가장 이곳에 먼저 관심을 두고 이곳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 자세를 준비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 일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 백성들이 그 약속의 장소에 온 거예요.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속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은 동물하고 안 된다고 그랬죠? 동물하고는 약속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친근하고 싹싹한 동물도 약속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격이고 하나님 닮은 그런 존재에게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약속하자, 언약하자, 너 그거 하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앞에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내산의 이 언약, 이 하나님이 맺으시고 하는 이 언약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좀 여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제 오늘과 내일 다음 주에 살펴서 살펴를 가는 겁니다. 자, 19장 5절.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발제자.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맺는데 계약을 맺는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한 문장으로 아주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창조했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이 온 세계를 창조한 자고 그래서 이 세계는 다 내 거다. 지금까지 세상에 어떤 종교나 신의 신들이 세계는 다 내게 속했다 그렇게 말하는 신이 없었습니다. 각 나라에 종속된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낸 가짜들이니까 전부 자기 나라에 종속된 신이거나 한 지역에 속한 신이거나 그러니까 어떤 데 무슨 뭐 화장실 귀신 뭐 무슨 뭐 어쩌고 귀신 저쩌고 귀신 많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거기만 사는 거예요. 있지도 않지만 귀신이야 존재하겠지만 그러니까 다 거기에 국한돼 있는데 이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에서는 약속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당신을 말하냐면 온 세계가 내게 속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내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 차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걸 듣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열 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을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 마른 땅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꾼으로 인도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너희 조상과 이룬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 속을 살아가면서도 지금 불편불만에 가득 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래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어쨌든 그들을 얼르시고 달르셔서 시내산까지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나아가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른 신앙이 안 돼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나온다고 해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하는 거듭남이 없으면 대체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우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데 세상은 바로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부분부터 사람들은 부딪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부분이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갸우뚱거리게 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다시 말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세계의 주인으로서 내가 너를 부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지 않았더라면 자기들끼리 좋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당장 이거 좋아서 찾아가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한 그런 민족을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사나이만 나오면 나일강에 다 갖다 집어 던졌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대표적인 어떤 대표성을 가진 민족이 여기서 지금 등장되고 있지만 바로 이 모습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 이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말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 그 죽음의 길에서 불러낸 그 바로 언약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 시내산에선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처럼 오늘은 바로 여러분이 그 언약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름을 받은 이들이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행할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뭐라라는 거예요? 내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라는 거예요.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는 게 아니라 전하고자 했던 그분의 의도, 그 진심을 온전히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그 진심이 무엇인가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결단한 성도들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른 거 다 안 해도 되는데 꼭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거.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일찍 오셔서 뭐 찬양 준비하시고 또 식당에서 준비하시고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쩔 때 보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은 예배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주객이 전도됐다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이걸 애써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정말 뭐가 안 되면 밥을 안 먹더라도 말씀을 먹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아는 성도라면,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뭘 하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놓고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예배 앞에 집중하고 하는, 그래서 찬양팀도 그저 와서 밴드로 무슨 뭐 이게 뭐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진심 앞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이끄는 그런 예배자의, 인도자의 그 거룩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포되는 이 음성이 들려질 때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기록하고 부지런히 고민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이 뭔가 이 예배 이후에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성도의 할 바라는 거.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달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언약이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시고자 하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었죠. 마라에서도 뭘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규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드러나진 않았어요. 근데 드디어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말라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이다. 그런 말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리는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이 바로 뭐예요? 레위와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속한 땅을 주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만 뺐거든요. 그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 레위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그냥 이 레위 지파는 각 형제들 그 이 지파 속에 퍼져 들어가서 하는 사명이 뭐였냐면 이 시내산 약속을 저들에게 전하고 지키고 온전히 이끌어가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열두 지파의 구성이 여기 보면 레위 지파가 빠지고 대신 요셉이 낳았던 아들 둘 므낫세와 에브라함이 들어가서 이 열두 지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두 아들과 열두 지파의 이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시내산 언약, 레위기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2장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 하나님이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한 약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율법주의가 돼서 뭘 지키면 구원을 받고 아니면 죽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역사를 분명히 알고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의 목적을 안다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결국 이 목적은 뭐였냐면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막 세상에 살다 보면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서 막 행동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CCTV가 있으면은 그것 앞에서 조심하게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구 행동하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그 의식, 이 경외하는 의식을 가지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도예요. 정말 그 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다 놔둬도 하나님 뜻대로 살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생명과 평강을 주는 언약이고 이 언약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하고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경외하다라는 이 기본 의미가 두려워하다 떨다인데 이거는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됨을 믿고 그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 그가 계시기에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건한 공경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좋은 마음, 곧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총각 때나 처녀 때는 아무 데나 가서 아무나 만나고 아무 캐나 올 수도 있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됩니까? 그러지 않죠. 내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을 때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도 조심합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쓰는 내가 만든 신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내가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저 모든 신 위에 크신 존재가 아니라 나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고 인격적 사랑과 인격적 동행의 관계가 되는 그분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규율과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법규를.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를 얘기 나눴죠. 그 인격에 대한 얘기, 동물에 대한 얘기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의 관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뺏어내는 그런 우상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강제적인 게 아니라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만들었거든? 까불지 마라. 말하는 대로 쫓아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당신이 만드셨음에도 내가 너를 만든 자다 라고 말하시고도 뭘 하는 거예요? 또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 이 길로 가겠니? 너 이 길로 같이 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신뢰, 믿음이라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는 피스티스, 뭐 피스토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뜻을 잘 살펴보면 믿음만이 아니라 그 뜻 단어 자체가 진실하다, 충성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게 다 포함된 그 단어가 믿음이란 피스티스,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믿는다라는 말로만 그걸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실하다, 충성되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뭔가 믿음은요 믿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행함이 더 많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착각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믿기만 한다는 게 행동도 없이 뭐 그렇게 된 걸로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합당한 열매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지키지 않고 대충 알고 잘 안 지키는 사람. 뭔가 교회는 익숙하고 굉장히 이 모든 삶에 익숙해져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믿음 안에 내가 정말 제대로 거했는가?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자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죠. 인격적 존재란 약속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과 고양이에게 여기 생선을 먹은 사람이 고양이에게 너 생선 먹으면 안 돼? 안나 이러고 가면은 고양이가 안 먹습니까? 예? 강아지에게 고기를 앞에다 딱 두고서 물론 몇몇 뭐 이렇게 혈통이 좋은 개들은 주인의 명령에 잘 복종하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복종인 거예요. 뭐 인격적으로 뭘 알아서가 아니라 먹으면 안 되니까. 그 어떤 애는 그것도 안 돼서 먹어버리는 애. 말 잘 듣는 순한 소를 보고 너 여기 있는 꼴만 먹어야지 여기 좀 요 사료는 먹으면 안 돼. 내일 먹을 거니까 남겨야 돼. 그러면 하겠습니까? 아니요. 눈만 뽀끔뽀끔하고 아무 풀이나 다 뜯어먹는 거예요. 동물들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복종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잘 돌아오면 다 잘했어 하고 이것도 먹이 하나 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약속을 할 수 있고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다루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해 주신 책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의 소유자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했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읽어보고, 챙겨보고, 그 약속에 동참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 남녀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애인이 사랑하는 편지를 줬는데 그 안에 내가 당신하고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어 하면 대충 보고 하겠습니까?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아주 읽고 또 읽고 새기고 또 새겨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해주시고 계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믿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챙기고 바르게 챙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성도의 할 일입니다. 2019년 한 해 그냥 대충 시간 가겠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잘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강단에서 이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이 순서를 따라 내가 깊이 묵상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바르게 묵상하고 친구들과 나누고 셀에서 나누고 함께 선포하고 이런 일을 내가 꼭 하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겠다. 그렇게 하기야 말리라라는 그런 결단이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시간이 남고 그럴 때나 하지.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지 않아서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동안 성경을 소홀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고 순종하며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교회 안에 그렇게 거하는 건 뭐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성이 강한 사람일 뿐이에요. 기독교를 만나서 여기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지 불교를 만났든 천주교를 만났든 어디를 가든 다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읽되 듣되 내 가슴이 울릴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진심이 내 마음에 담겨질 때까지 여러분 정말 진실한 편지를 보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읽다가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릴 때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할 때까지 읽을 수 있는 그게 성경을 읽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하나님은 자기 소유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쓰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함께 드리는 헌신하는 항복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기 소유로 일단 삼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 앞에 화답해서 인격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불렀고 내가 화답으로 그분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린 적이 없다면 내가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물건은요 내가 만들거나 대가를 지불하고 사면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인격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의 피로 이를 사왔는데 그래도 내게 안 돼. 하나님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알아요. 내가 낳았어요. 내 자녀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를 보면 내가 낳아서 이뻐하고 보호하고 교육하고 막 이렇게 해도 이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이니까 일단 하나님이 그 이 사춘기를 주신 건 독립적 존재가 되게 하시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부터 지나가기 시작하면 그나마 그래도 어쨌든 그때는 뭐 사춘기라는 게 어릴 때 벌어지니까 어릴 때부터 벌써 인격이 되니까 돈이나 경제적인 게 안 돼서 사실은 그때는 좀 이렇게 그래도 뭐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 같지만 이제 자기가 뭐 뭘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어쨌든 돈 벌고 그래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마치 남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격은 내가 만들고 내가 낳고 내가 샀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똑같다는 거예요. 혹시나 돈 주고 사도요. 독립적인 자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우고 내가 다 먹이고 내 용돈 다 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 어떻게 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고 surrender 하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이 삶이 꼭 필요한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도 결국 그런 거거든요. 스스로 상대방에게 나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를 주신 것 같이 하라.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지금 회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가리켰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교회 속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까지는 가서 구원은 구원이라는 사탕은 먹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구원 그 이후에 그 믿음의 길들을 걷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합니까? 자꾸 경제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고 자녀의 관계가 되고자 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비즈니스 관계가 되는 거죠. 애들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돈 내놓으라고. 물론 자기가 정말 나가서 벌어서 가면 되지만 그런 게 아닌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인 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11조와 헌금 같은 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하나님이 세운 이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경제 질서일 뿐이에요. 실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드려지는 것에 자신의 모든 삶,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는 이런 인정,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나는 깨어있고 정말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11조 헌금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돈 갖다 바치고 더 큰 거 얻으려. 그러려면 로또 하는 게 낫죠. 이번에 시드니에서 천 몇백억을 받은 그 어떤 여자가 생겼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번제단에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 우리들이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내가 걸어가는 삶을 했다. 이런 이 관계로의 약속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종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우상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지금 400년이 확 벌어져 버렸어요. 왜요?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모세도 그랬다고 그랬죠. 80년의 인생 동안 준비하고 훈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80세 되던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서렌더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여파를 가지고 지금 이곳까지 오셔서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같이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관계가 되자.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주지 않겠니? 지금 그게 신의 산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의외로 고독한 분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 늘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모른 척하고 자기 마음에 막 틀어져 버리면 무조건 막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잠깐 필요할 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득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뭐 기도를 통해 형성을 통해 봉사를 통해 뭐를 통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득식을 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아무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진심을 알기에 그 길을 걷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께 헌신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런다고 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드려진 것하고 쓸 수 있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시간을 드려도 뭐 자신의 할 거 다 하고 남는 짜투리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갖고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3초를 드린다면 아니 5초를 드린다면 그거 뭐 큰일 못 하시겠습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자기가 좀 있어도 항상 자기 하고 싶은 게 먼저지요. 웬만하면 영화 보고 잠자고 쇼핑하고 브런치 먹고 커피 마시고 그냥 멍 때리고 있어도 아무튼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어요. 항상. 결단하고 나가지 않으면 그런 시간이 항상 없는 게 우리인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1년에 뭐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성경 1독한다니까 하루 3장 읽고 기도 그냥 그 3장 읽었으니까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기도 1, 2분 하고 아 그게 자랑인 거야. 와서 셀에 와서 또 우리 주일로 와서 아 이번 주에 내가 3장씩 꼭 읽었어. 어? 기도도 꼭 했고. 그 무슨 얘기예요? 그 기도와 말씀은 영적인 양식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도 말했지만 똥 먹고 똥이 아니라 밥 먹고 물 먹고 똥 쌌다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어? 하루에 세 번씩 어? 밥 먹고 그다음에 뭐 기도 세 번씩 똥 싸고 그러고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지금 오늘 우리네 수준이 다 거기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뭔가를 드리지 않아요. 제대로 된 걸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레기통입니까? 그렇게 드린 어? 하다하다 할 짓 없어서 이제 드리는 그 시간 그렇게 모인 모임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못하셔요. 안 하셔요. 여러분 혹시 애인을 사귀고 친구를 사귀고 비즈니스 한다고 해보세요. 둘이 사귐이 있는데 그냥 내 할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잠깐 남는 시간에 야 나 바쁘니까 저 버스 정류장에 올래? 내가 차 타는 동안 3분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좀 얘기 좀 하자. 애인한테 그래보고 저 사장님한테 그래보고 한번 그래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진실한 헌신을 바치는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행동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길입니다. 결국 구약의 문이 닫히는 게 말라기죠. 맨 끝에가 말라기예요.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1장 7절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봐라. 네 애인에게 줘봐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 우리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늘 바쁘고 뭐 소도 사야 되고 양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찌푸러기 남은 거 던져내는데 너네가 그걸 주면서도 언제 나를 무시했냐고 말하고 있니? 라고 말하는 거죠. 13절 너희가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라고 말하면서 재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재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냐?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니? 이 말라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강단에서 11조 빼먹는 얘기만 말라기에서 쓰고 성도들은 여기 뭔지도 몰라. 얘기가 뭐 말라기가 뭔지. 여러분 쓰레기 같은 것만 모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것 최고의 삶을 원하시는데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들 바빠서 안 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안 되고 기분 나빠서 안 되고 뭐 기도 안 들어줘서 안 되고 사업이 바쁘고 직업이 바쁘고 뭐 학업이 바쁘고 가정이 바쁘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시간들과 그 헌신된 걸 가지고 생명 낳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나마 와서도 그런 시간 들여놓고도 태업이 뭔지 알죠? 파업은 아예 그냥 안 해버려. 파업도 해요. 우리가 파업도 안 와요. 아, 교회 안 나가버리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태업은 뭐예요? 오긴 와요. 근데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게으름 피고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자기 즐기고 다 즐기면서 짜투리 시간 쓰다 말고 남은 시간 정말 할 일 없어서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사역을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인 사람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그 마음을 알고 진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가슴 때문에 내가 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그렇게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이 드리는 최고의 시간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먹다가 남은 대가리 꽁다리 들고 하나님께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젊음의 때 어쩌면 가장 바쁜 이때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 언약에 대한 부분 다음 주에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